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야간에 산속으로 훈련을 나가면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행동 수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담배를 피웠다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피울 때 아주 조심해야 될 행동 수칙이 있죠.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담뱃불의 그 빨간 불 하나가 몇 키로 밖에서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담배를 피울 때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철모를 벗어서 철모를 얼굴 앞에 대고 그 안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웁니다. 캄캄하면은 불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불빛이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별은 더 밝게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더 밝게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마저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던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요즘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다시는 유럽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유럽에는 가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곳에 가면은 온통 문화가 다 음란한 문화이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온통 거의 옷을 다 벗은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의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온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기독교 문화로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교회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어둠의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강력하게 오직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더니 40여 세 된 남성이 구걸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 선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조용하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기뻐 날뛰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쳐다보았을 때 이 사람은 막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즉 설교를 할 때에, 사도들은 두 사람밖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한 번 더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도 따로 기록을 했겠죠.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고 또 군병들이 호위하고 지키는, 이 군병들이 24개 그룹이 있는데 그 24개 그룹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관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뛰어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면서 이 사령관을 부른 것이죠.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느닷없이 막 뛰어왔던 이유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싫어하이가 맨 뒤에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싫어하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디아포노 메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정말로 싫어했다라고 했는데, 이 디아포노메노이의 정확한 의미는 심히 분노해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싫어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지, 사탄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탄은 심히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고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금 살아날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죽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기도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믿음만 포기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지만은 죽어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성도들은 구차히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는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죠. 그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때 연세가 86세였죠. 86세가 된 할아버지, 이 담임 목회자를 본 이 재판관이 그분의 그 고령을 생각을 해서 당신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믿음을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죠.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욕되게 살겠습니까? 라고 그는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잠시 잠깐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보이겠습니까?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자녀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전해준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나게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땅에서의 삶은 70이요, 건강하면 80인 인생입니다.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죠. 제가 처음에 10여 년 전에 드림교회 왔을 때에 갓난 아기로 있던 아이들이 지금 보면 막 뛰어다닙니다. 성경도 암송하려고 성경고사 대회도 나가고 제법 의젓한 티가 납니다. 시간이 금방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왔을 때 한참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교회 나오시다가도 어지러우면은 제가 그럽니다. 어지러우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참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하셨는데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90이 넘었음. 이제 그렇게 되었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이 땅과 그 영원한 땅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나라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더 소망이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밝고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이 사령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되어 있었죠. 성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를 쥐고 있었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신앙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믿기에는 그들이 지니고 있던 권력과 부가 너무나도 크게 여겨진 탓이죠. 성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올라왔다는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기득권을 막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여버린 이유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의 또 그 두 촌사람인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서서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악에서 떠나라고 소리 높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을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은 없었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는 정보력과 이 행동력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당장 주리를 틀고 싶었겠지만은 생명과 연관된 재판은 해가 지면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관습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각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헬라 원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자기들의 손들을 대어서 잡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손 그냥 손이 아니라 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손들을 대어서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하들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이 다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손으로 사도들을 직접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입을 그들의 손으로 막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을 막 끌어내렸죠. 예수님께 대해서는 처음에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능력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냥 졸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입을 막고 이 손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공포의 손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질질 끌려서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그 진리의 말씀들은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갔는가? 아니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가득 모이면은 한 755명 정도 제가 일일이 뿌덕뿌덕 붙여가지고 앉았을 경우에 세어보니까 755명 정도. 가득 차서 10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드림교회 가득 채워진 성도의 숫자가 그 다섯 배로.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그 주변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 높여서 그 5천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이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저들도 죽이겠구나. 저들도 이제 끝이 되겠구나. 저들이 했던 그 말도 이제는 사라질 것이고 황당한 소리이고 우리의 가슴을 잠시 찌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그리고 사라져버렸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아니했고 5천여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흑암의 세력과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게 이 역사를 영적인 어둠 속으로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다른 변이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핑계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그들의 입술을 막고 감옥에 가두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둡다고 한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00여 년 전에도 이 세상은 사도들이 활동을 할 그때도 이 세상은 충분히 어두웠습니다. 그 이전에 또 몇천 년을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을 하실 정도로 충분히 어두웠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때에도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충분히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오늘도 어둡고 내일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활개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이 세상의 것들을 권력과 부와 이 명예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고 본문 속에 사두개인과 그리고 이 제사장 이 집단처럼 부와 권력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그 손들이 무엇입니까? 사악한 흑암의 손들입니까? 권력의 눈먼 손들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손들입니까? 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탄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삶은 반드시 이 사도들의 삶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 눌려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0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늘 들어가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계속 가슴 속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늘 염두에 두면서 내 삶에 제한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죠.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는다 아무리 질병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이상 그 어둠이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장애물이 가만히 보니까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은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명을 옥죄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손들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강하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일 수 없고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붙잡혀갔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가슴을 본 그대로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그 말씀도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는 자들에게는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들 도망가고 타협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자기 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선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끌려갔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예수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부인했을 겁니다. 저주까지도 했을 텐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이 끌려갔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었는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놓아주었죠. 이들은 감옥에 끌려가 있었지만 큰 평안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서 두려움에 하룻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큰 평강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자유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둠의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곧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이 말씀을 이들은 꼭 붙들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큰 평안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